교육을 통해서요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조산 안창호 선생은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먼저 들어가서요 유학의 길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서울에 있는 이 선교사가 운영하는 그 학교에 들어가게 가서 이제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평양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평양이 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라고 선교사가 물었을 적에 한 800리쯤 됩니다. 라고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평양에서 공부하지 왜 서울까지 와서 공부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도산 안창호 선생이 뭐라고 선교사한테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미국까지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한 8마일 정도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8마일 밖에서도 가르쳐주러 왔는데 800미끼를 거리를 배우러 찾아오기가 왜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이 안창호 선생을 그 학교에 입학시켜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 배움의 길 이것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말 공부를 해서 자기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교육을 이 땅에 와서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많은 현대인들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불편한 일을 겪는 것이고 불쾌한 일을 겪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뭐 누구든지 다 원하지 않아요. 이익이 있는 것은 좋아하지만 이익이 없는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고요. 요즘은요. 심지어 교회도 이익이 없는 것, 나에게 편하지 않는 것,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안 찾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인간의 심리입니다. 우리가 편하고 싶고 좋은 것 갖고 싶고 정말 그 안락하게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거, 안정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익이 없고 아무리 불편하고요. 아무리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면 회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길이 쉬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실망, 그리고 좌절,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여정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현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사명자로 사는 것 그 사는 삶을 부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이 실제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명자로서 섬기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이 사명자를 생각할 때는 목회자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체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이유는 여러분 혼자서 천국 가려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 굿뉴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여러분 사명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여러분 의무가 사명이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요. 사명자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고 또 그 여정 가운데에서 이 위대한 선지자가 갈등하고 또 불평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여러분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올라간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또한 이 엘리야가 사역할 때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부르는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필이면 하기야 뭐 그런 선지자가 아니면 배겨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아합 왕이요 악한 왕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베키니아를 통치하는 시돈 사람 엘바알의 딸 이사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다멕색을 막았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왕에게 결혼 동맹을 맺게 합니다. 자기 딸 아달랴를 그 여호사밧의 왕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서 남쪽도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 시기는요, 아합과 이세벨의 전폭적인 어떻게 보면 후원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고 있었고, 뭐 이방인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든 시대, 도리어 하나님을 정직히 섬기는 자들이 소수가 된 시대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때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일을 그 결단을 하십니다. 뭐냐면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요, 엘리야랑 대결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을 내리셔서 그 엘리야가 이기죠. 그래 그것을 통해서 850명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참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신을 믿는 이유는 바알신이 풍요의 신입니다. 비와 그 천둥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신은 비를 주관하고 풍요로움을 주는 신인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3년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 사건 이후에 기도를 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뭘 심어줬냐면 비와 생명은 바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아합 왕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어떻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상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이세벨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세벨이 분노합니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와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엘리야로 말미암아서 비가 오면 그래도 비 오게 해줬다고 감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 길을 줬는데 근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갈멜산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여론이 바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엘리야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왕입니다. 자기가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그러면 그냥 경고하지 않고 죽여도 돼요. 그렇게 화났으면. 근데 갈멜산 사건 이후로 여론이 조금 엘리야를 향해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협박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성경에는 그대로입니다. 형편을 보고 즉시 일어나서 도망을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도망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운동을 일으키고요. 일어나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몰아내고 패하고 신앙의 부흥운동을 이제 막 시작해야 될 시기라고 제가 봐도 그런데 오히려 갈멜산 사건으로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신앙 부흥운동을 주도해야 될 이 사람이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도망간 것도 북이스라엘 왕국 선지자잖아요. 근데 남유다 왕국의 가장 끝이라는 것. 예전에 이스라엘의 북은 단에서부터 남은 부엘세바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영토라 그랬어요. 가장 마지막 남단에 있는 부엘세바. 거기에 갑니다. 이것은 당연히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세벨의 영향력이 못 미치는 곳이고요. 또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 왕국의 왕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정이 안 좋아지면 유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유다의 남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환을 거기에 남겨놓고 4절을 보시면 실제로 광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하루쯤 그 광야길을 걸어 들어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자기의 사명을 그냥 팽개치고요. 사역해야 될 사역지를 떨어버렸던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그 성도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떤 교회로 또 어떤 직분으로 어떤 사역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가지게 하셔서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명의 길이 제가 쉽다 그랬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지면 그냥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떠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죽여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자기 죽이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아합왕 밑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신이 이것저것 목숨 걸고 감당했으니까 난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은 못하니까 차라리 죽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좌절감 그것 때문에 허탈함이 생긴 거예요. 박탈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 절망감에 의욕을 상실했고요. 제대로 사역하지 못해서 자기가 도망 나왔다는 그 죄책감에 우울증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뭐 정신건강학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낙담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것은 힘써 일했지만 불이익만 경험했다고 자기는 고생만 하고 힘든 일만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지쳐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회피하는 모든 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뭐 개중에는 로뎀나무는 그냥 그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는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그냥 그 가지 몇 개만 올라가 있는 나무나 간신히 머리만 덮을 수 있는 정도의 그늘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막 죽으려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탈진했고요.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정말 깊은 그 허탈감으로 그 잠에 빠져있는 그를 깨우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그럽니다. 꼭 어머니가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 일어나야지 이제는 밥을 먹고 학교를 가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것에 누워서 잘 때가 아니다 엘리야야 만져주시면서 일어나라고 너는 사명을 감당할 일이 아직도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먹고 힘을 내서 새로운 사명을 받을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 구운 떡과 물을 한 병 마십니다. 근데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또 잠을 자버립니다. 그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7절을 보시면 다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것이라고 엘리야를 걱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어에 그 말이 있습니다. Dirty is out of the place라는 말이에요. Dirty is out of plac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역을 하면 더러움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연못 속에 있는 고기가 연못 속에서 막 헤엄을 치면 참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여러분의 침대에 올라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징그럽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아름답던 물고기가 징그럽게 생각되는 것, 흉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고기가 물고기의 본질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논밭에서 좋은 흙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방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누가 이 더러운 걸 여기다가 이렇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저마다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버리고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특히 교회에서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될 수 있다는 것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경고함과 인내와 피라는 노력이 요구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그 자리가 우리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또 거기서 가장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동안 내가 많이 했으니까 쉬어야 한다. 그렇게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과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유익이 된다면 어떤 경우에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사명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과 사명감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기력을 차린 엘리야가 그의 사역지인 북이스라 왕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 왕국은 솔직한 얘기로 하루 이틀이면 가요. 그런데 40일을 광야를 길을 가서 호렙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굴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깨닫게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는 얘기예요. 네가 있을 곳은 북이스라 왕국인데 왜 여기 와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회피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라고 하신 것을 회피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요. 여러분 너의 사역지가 아닌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한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성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딴 데 가서 설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직분자로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또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의 자리로 아내는 아내의 자리로 남편의 자리로 어머니의 자리로 아버지의 자리로 목사는 목사의 자리로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것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변명하죠. 뭐 누구는 변명 안 하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여호와께 대한 열심이 유별났다는 것입니다. 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걸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열심히 안 했다. 안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을 보였어요. 할 만큼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사명의 자리를 도피한 이유를 변명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자신만 남았는데 자기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변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기 있어봤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자녀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교회, 내 일통, 내 가정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는데. 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만 불편한 자리에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한 자리를, 그 불이익을 당한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산 앞에서 예전에 모세가 말씀을 받았듯이 너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받기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무슨 사명을 줬는지 내 앞에 서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어요. 반응이나 결과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 앞에서 주님께서 일러주고 싶었던 것은 헌신과 충성과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과 헌신의 자세를 일깨워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강한 바람이었고요. 둘째는 지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불입니다. 근데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그때서야 동굴을 나옵니다. 그때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시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한 번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요.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명을 회피하지 말고 아무리 불편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전하면 우상 숭배로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이콥 드세제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2차 대전 중에 여러분,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이제 참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때 미국에서 그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했는데 일본에도 타격을 줘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성된 것이 두리들 도쿄 폭격대입니다. 이 사람들의 미션은 그 항공모함에서 폭격들이 이륙해서 그 일본을 타격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올 그 연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 있는 그 미국의 그 미국을 도와주는 중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탈출하는 그런 거의 어떻게 보면 자살 공격대였습니다. 그 공격대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다가 도쿄 상공에서 격추가 돼서 포로가 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지만 믿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로가 돼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 뭐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원하는 게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서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그 감옥에서 뭐라고 했냐면 3주간 우리가 그 성경책을 빌려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감옥에서 성경을 매일 몇 시간씩 계속 읽고 또 읽습니다. 그렇게 읽다가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3주 후면 이 성경조차도 이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려고 또 노력하고 노력을 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외우려고 했고요. 깨면 또 성경책을 들고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많이 변했냐면 예전에는 간수만 쳐다보면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막 이러고 또 간수도 쳐다보면 저 사람 저 미국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쳐다보면 해도 두들겨 패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변했는지 간수가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너무 선해져 있어서 때리질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원수 같았던 그 간수와 일본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 주님께서 나를 일본인들을 위한 도구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또 원수 같은 그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귀환한 지 두 달 만에 일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신학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 뒤죠. 일본 선교사로 나가서 섬기면서요. 그를 두들겨 패고 고문했던 그 간수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일본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그 사명이 싫고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대해야 될 수도 있고요. 보기 싫은 것들을 봐야 될 때도 있고요. 불평할 수 있고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무엇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계속 사명을 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뭐 그 사람은 특별해서 목회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요.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주신 사명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사명을 피하지 말고 사역지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엘리야는 똑같은 변명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지를 알려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하여 다멕색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고요. 그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아합을 징계할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시면 10년이 지난 후에 예후가 진짜 그 우상숭배를 북이스라엘과 우상숭배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요. 아합 왕가를 멸절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또 그 저기 뭐 셋째는 엘리사를 기름 부어 그 대신에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모두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숭배를 징계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네가 사역하는 것 같지만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18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네 열심이 유별하다고 말하면서 너 혼자 남아서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나는 아직도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홀로 사역하는 것,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아직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명을 회피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7,000명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의 사명을 시작하는 것,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핑계 아닌 핑계를 접어야 됩니다. 적어도 엘리야처럼 목숨 걸고 한번 해보고 불평이나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핑계 아닌 핑계를 접고요. 주님께서 주신 사역에 충성해야 합니다. 은혜의 시간도 정해져 있듯이 섬김의 시간도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는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소매상협회에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 그 텔레마켓이라 그러죠. 전화를 해서 이제 그 물건을 파는데 판매원이 48%가 한 번 전화하고 포기했답니다. 그리고 판매원의 25%는 두 번 전화해보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그리고 15%는 세 번 전화해보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떤 거냐면 나머지 남은 그 세일즈 있잖아요. 그러니까 88%의 그 세일즈맨은 한 통 내지 아니면 두 통 그리고 세 통의 전화를 하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즈 실적을 못 올렸어요. 근데 나머지 12%가 끈질기게 계속해서 전화를 해서 결국 판매를 하게 되고 놀라운 것은 그 12%가 전체 판매량의 85%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0명이 전화를 하면 그 12명, 12%의 판매원이 그 회사의 85%의 그 실이익을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직 소수만이 10%에서 12% 정도의 소수만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꼭 저기 뭐야 드라큘라 같아요. 그냥 탁 빨대 꽂고 피 쪽쪽 빨아먹는 것처럼 그 사람의 헌신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근데 솔직히는 죄송 안 해요. 당연한 얘기라서. 항상 소수의 몇 사람이 그 교회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잘못된 모습의 헌신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80세에 부르심을 받은 노인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모세는 핑계를 대죠. 못한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을 보시면 이제 가라, 닥치고 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것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신은 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말 잘했어. 근데 내가 너 그거 아냐? 내가 너의 어머니 복 중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라고 말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죽어야 하는 길을 모르셨을까요? 고통스러운 길이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길인 걸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너무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길을 그래서 예수님은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 복음의 길로, 그 십자가 길로 다 드렸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명을 부담으로 생각해서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그 회의 가운데 그 마더 테레사 수녀가 초청을 받습니다. 초라한 모든 사람들은 뭐 좋은 옷을 입고 갔겠죠. 근데 마더 테레사는 항상 자기가 입는 허름한 옷을 입고 그 사람들에 끼어서 이제 그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한 나라의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인도의 그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는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물어요. 수녀님, 당신이 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별다른 성공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가끔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천만에요. 저는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임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자신의 일의 성과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공의 임무를 주셨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의 임무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여러분, 사랑의 임무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많은 국의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사랑의 임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임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사명지를 이탈해서 회피하고 가는 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삶의 중심점을, 여러분 초점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맞춰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사역으로 여러분 맞춰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통과하기 싫은 광야가 무엇입니까? 그 길 통과해야 합니다.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집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쓴물을 만나도 주님께서는 단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사명지는, 사명의 자리는,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회피한 사명의 자리를 찾아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일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회의도 느끼고 절망도 느끼고 실패감과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있는 환경이 어려워서 하기 힘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을 때만 그 사명을 맡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영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다 할 수 있고 다 한 여건이 돼서 여러분이 하는데 무슨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광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새기고요. 주님께서 적어주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그동안 얼마만큼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여서 행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 오래 했습니다. 주님 저 이제는 상황이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변명 아닌 변명 드리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쓴 날까지 우리는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어떤 모습이라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잃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 삼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가 주여 외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의 답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